32장부터 엘리후라는 네 번째 친구의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라는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욥을 이렇게 공격했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면서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엘리후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욥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가 조금 이 세 친구 앞에 세 친구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도 결국은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은 엘리의 두 번째 이제 변론과 같은 내용인데 33장에서 욥을 반박한 이 엘리후가 이제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변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라면 내게 와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마치 그 배심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변론하는 변호사로 그리고 욥은 죄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배심원을 두고 이와 같이 지금 한번 와서 들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입으로는 음식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 귀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놓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내 말이 맞는지 욥의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고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이제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했던 말을 상당히 왜곡하여서 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데 자 거기 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기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그러면 욥의 말을 한번 일단 봐볼까요? 욥기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여기 보니까 아직도 내 의가 건재하니라고 욥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 죄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중에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라고 그 말을 조금 왜곡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장 6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늘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절은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욥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 말은 자기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임하였다. 자기 육체에 이런 질병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6장 13절도 역시 마찬가지. 자, 시작.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마치 전능자의 그 화살이 자기를 쏘고 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의 말들은 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거짓말인 장인처럼 혹은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히는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나쁜 분으로 이렇게 여긴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고통을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마치 수많은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와서 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 자기 호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기 호소. 그러니까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너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과응보식의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 마치 화살로 자기를 쏜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조차도 5절 6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욥의 말을 애곡하여서 그가 진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말만 가지고 그 나타난 표현만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욥이 말하는데 자 7절 8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다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봐라 이 욥의 말을 들어봐라. 얼마나 욥이 악하냐. 마치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무익하구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욥이 옳으냐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변호사가 아니라 어쩌면 검사 입장에서 죄인을 다루듯이 욥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형편과 욥의 사정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을 했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말만 딱 따와서 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도 역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올가매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면 딱 그 악마 편집이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앞뒤는 딱 잘라버리고 그 말만 딱 이렇게 편집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그런 말을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그것만 딱 잘라서 해석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역시 엘리후도 세 친구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엘리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했는지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라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또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기 주장이 이 세 친구와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32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당신들의 이론이란 말은 그 앞에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말합니다. 그 친구들의 이론으로 내가 욥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나는 뭔가 좀 다르게 욥에게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줄곧 개진해온 이 보응신학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 말만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라고 분명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욥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욥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그 행한 대로 갚고 있는 것이다. 욥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대로 지금 갚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에 따라 보상하신다는 것인데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심판을 면하면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고난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 욥이 고난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욥은 정직하고 순전한 자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탄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재산을 한번 쳐보시고 또한 육신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라고 사탄이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감 있으셨습니다. 내 욥은 내 사랑하는 욥은 그렇지 않다. 네가 아무리 흔들어봐라. 그래도 욥은 그 믿음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욥에 대한 그 자신감에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유가 말한 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이 맞는 말이지만 오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행한 대로 갚아지는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공식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이론하거나 아니면 어떤 명확한 틀 안에서 정리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다 측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커서 이렇게 사람의 이론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처럼 허무에 신음하고 욥기처럼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의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우리도 또한 같은 제목으로 판단받고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그 뒤에 16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욥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들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 하시며 지도자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예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지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니라.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모든 사람이 다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러니 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니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즉 직결 심판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직결 심판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도 꽤나 부자였고 꽤나 권세가 있는 자였지만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하신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죠. 엘리의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이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 또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 없다.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오래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게 죄 있는 자를 꺾으시고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신다. 즉결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즉결적으로 심판하신 분이라면 여기 우리가 있을까요? 아니 욥에게 대해서 말했던 그 세 친구나 엘리오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사할 것도 없이 즉결 심판하신 오늘 엘리오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만약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셨더라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말이 상당히 잔인한 거죠. 또 25절에 보면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도다 그랬어요.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치신 것 아니냐. 네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나 다를 바 없이 엘리의 말도 결국은 욥에게 큰 상처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도 실패한 사람에게 너 혹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야? 또 이 아픈 사람에게 너 회개하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겠어? 뭐 이런 말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기도가 적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마치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말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새 친구나 엘리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지, 혹시 실패한 사람에게 믿음이 적어서라고, 그 아픈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아서라 그런다고, 또 눈물을 흘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냐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단지 그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석해 준다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죠. 저 같은 목사가 혹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하고 이렇게 어제 주일 말씀처럼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 혹은 말씀을 암송한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자의 삶인데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말씀을 먹는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말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